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쁨과 충분한 유익을 누리도록 이 시간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뵙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공통적인 소망이 되고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 될 것을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본문의 말씀은 수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아왔고 여전히 현재도 수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구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뵙는 이 복,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복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가장 복된 상태인지 어떠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물질을 소유한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권세자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은퇴할 나이가 충분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사려는 불사르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 부족할 텐데 죽는 그 순간까지 권력 앞에 자유롭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슬픈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고 이 나라 백성들을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자신의 남은 그 인생을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치를 한다면 그것은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겠지만 자신의 어떤 명예나 자신의 어떤 권력 때문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욕망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한편에서는 측은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 때 시편 49편 말씀을 설교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세상 물질에 대한 정확한 그 가치 측정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편 49편 6절 말씀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껏해야 이 세상 재물은 모든 재물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형제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 속죄를 위한 그 값은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한 시간 동안에 그것을 갚으려 할지라도 결코 갚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의 기만에 속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때에 진정으로 곡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실 것이고 또 그것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은 고요하고 잔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내세로 나아가게 될 때에도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잔잔한 말씀이지만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단히 강조하면서 이 교회를 목회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이 단순히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지식은 유익한 지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나 또 미국 교회를 보면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참 많은 곳에 곳곳에 세워져 있는데 세상은 더 깨끗해지고 더 정의로워지기보다는 점점 더 어둠과 또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회의 존경과 또 사회의 또 칭송을 받아야 하는 그 교회가 때로는 비난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고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는데 마음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청결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필요 없다. 기독교는 삶이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삶은 공허한 것이고 외식에 불과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삶만을 통해서 본다면, 그들의 행동만을 통해서 본다면 흠을 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한테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삶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는 거의 흠 잡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십시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호되게 책망하시고 얼마나 무서운 경고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외식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행동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외식하는 삶이고 하나님은 외식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부지런히 자라가야 하고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가 자동적으로 움직여지게 되고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아끼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기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려고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자연스럽게 행동은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열심과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식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제가 주일 아침마다 설교 리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함이 없이 살아가면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올 2016년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그 한 말씀들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자들은 수십 시간 연구하면서 그 말씀들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의 일주일의 삶을 설교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말씀들을 듣고 어떠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거룩해졌고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해졌습니까? 단순히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면, 차곡차곡 쌓여지는 설교 요약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지식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설교 리뷰는 바로 그와 같은 묵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동기를 살피십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펴나가십니다. 단순히 어떠한 결과만을 주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게 될 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사무엘상을 설교하고 있는데 사무엘상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제사장들이 한날의 죽임을 당하고 대제사장이 그 비보를 듣고 목이 부러져 죽고 엘리 가문은 몰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시대가 되죠. 어떻게 그와 같은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서서히 서서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되는데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 세대가 결국에 어떠한 비극적인 그 모습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사무엘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단순히 예배 행위에만 참여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 유익도 없는 일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종교, 모양만 있는, 능력은 잃어버린 비극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번역된 말입니다. 이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인가가 혼합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가 섞여 있지 않은 것. 그래서 영어로는 without admixture라고 하는데 무엇인가가 혼합되지 않은 것. 그래서 이 단어를 순수하다, 깨끗하다,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인가가 섞여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의 오염과 영향력에 물들지 않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죄에 물들지 않아서 그 마음이 순전한 것, 그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의하시면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영어 성경을 보면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heart. 너의 모든 마음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은 마음이 불결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마음이 무엇인가에 섞여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세상도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는 주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신 그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이 나뉘어진 그 상태를 경고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진리를 전달하십니다.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지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만일 주님의 말씀과 같이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또 의에 주리고 목마름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비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청결한가? 우리의 마음은 깨끗한가? 여러분 예배자리에 오실 때 보면 다들 깨끗하고 단정하게 또 아름답게 이렇게 또 멋있게 꾸미고 오시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옷 또 가장 그 좋은 외모를 이렇게 단장하시려고 노력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은 어떠하냐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냐?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열심히 또 목욕하고 샤워하고 비누와 뭐 이런 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모든 악이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는 마음, 가늠하는 마음, 도적질하는 마음, 그 모든 악한 더러운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있음을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그 청결함을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마음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산상설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정말 정밀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앞에 네 가지 복과 뒤에 네 가지 복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네 가지 복 중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뒤에 네 가지 복 중에서 두 번째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번째 복과 뒤에 두 번째 복이 아름답게 조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을 인식하고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패함과 마음이 나뉘어진 것을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는데요. 시편 51편 10절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부패함과 우리의 마음의 나뉘어짐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금식하며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에 내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다른 사람보다 좋은 환경에 거하는 것, 여러분의 영혼에 진실로 귀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진 않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저도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간절한 기도는 적은 무리 또 어떠한 수의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열 명이 모이면 그 열 명의 진실한 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30명이면 30명의 진실한 신자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외모나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신 그 무리 안에 내가 들어있는가? 나는 정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무슨 데모를 하거나 정치적인 개혁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는 이 시대의 죄악됨과 부패함 때문에, 자신의 부패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일부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준비시키십니다. 한나에게 엄청난 슬픔을 허락하십니다. 자식이 없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나에게 수십 명의 자식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대제사장이 있고 종교의 형식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단절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준비시키셔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집회를 통해서 어떠한 세력을 모으고 정치 세력화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정치 지도자를 뽑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계획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실한 신자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큰 슬픔이어야 합니다. 왜 나의 마음이 이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하였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애통해야 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의 성령께서 이제 일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고 또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수백 년을 돌을 닦아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께서 이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어떻게 이를 이루셨는가? 오직 염소와 황소의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장 12절에 보시면 한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끗한 마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베드로는 잘 이해할 수 없어서 주께서 제 발을 결코 씻기실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그 피로 한번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정결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것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확실한 그 은퇴를 위해서 많은 자금을 쌓아놓고 계시는데 그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놓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배울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민수기 6장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축도가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너희를 향해서 비추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들어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뵙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게 해줍니다. 모세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도록 허락을 받은 인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한다는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측면에서는 신약의 성도들을 나타내주는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간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33장 10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기서 대면하신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구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친밀하게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더 깊고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정말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선언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선언하십니다.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언을 하시는데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5장 8절의 이 말씀은 더 깊고 더 친밀하고 더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하실 때 맛있는 음식을 좀 먹으면 허기가 가시지만 더 먹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를 안다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적은 부분을 아는 것입니다. 더 충만하고 더 깊고 더 친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을 대면한 그 증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대면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달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을 가까이서 대면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증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부유하지도 않고 또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구나라고 하는 증표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앞을 지나갈 때에 불신자들도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며 지나갔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가난하였고 또 비천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배웠고 그래서 주인이나 상전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자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 그와 같은 증표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인해서 정말 즐거우십니까? 삶은 참 어렵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자식들도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이 넘치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대면한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증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당당함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란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증거할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할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지극히 적은 부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만족하고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우리는 목말라야 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대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임하십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진실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채 일주일을 살아가다가 종교의 형식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삶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희미한 상태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를 깨닫고 모세가 경험하였던 것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날마다 대면하는 그 복된 상태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은 체험하며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위가 낮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뵙고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갈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설교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뿐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그것이 저에게는 큰 슬픔이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다루셔서 주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신 그 진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뵙는 것,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신 아버지를 뵙는 것, 하나님 그것은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며 영광이며 기쁨이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오늘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그 복된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더욱 열렬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뵐 그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 땅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하였던 바울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뵐 얼굴과 얼굴을 가까이 대면하여 볼 그 순간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